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나니라.
저희들이 방금 들은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분명하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된다. 이렇게 오해 여지가 없이 성경에서 아주 적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회는 어떻게 된 것인지 뭐 꼭 우리나라 교회만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경우는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바로 포착해서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말씀에 따라서 복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례종교의 사상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이라는 이름하에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율법화시켰고 제도화시켰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술을 깨닫지 못하고 성도들이 재례적인 그런 재례종교의 신앙으로 그저 복받기 위해서 개인신앙, 개인경건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다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그 거대한 웅장하고 심대한 가르침을 전혀 소화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기독교가 되면 홀대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의 신앙도 보면은 이런 분명한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율법의 계명에 따라서 살라고 그러고 율법적이 되고 바리새인적인 것이 되고 위선적인 것이 되고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의식이 별로 없이 그냥 개인신앙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순된 상황을 많이 봅니다. 그게 지금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복음을 갈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또 우리가 잘못 깨달았다면 그것을 시정하고 또 다 아는 것 같지만 다시 듣고 다시 들어서 우리 몸에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믿음입니다. 굉장히 거창한 제목인데 다른 적절한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 항목은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되느냐 아니면 율법으로 되느냐는 문제를 놓고서 바울이 이제 구약에 있는 여러 본문들을 인용을 하면서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3장에서 이제 지금까지 바울이 진술한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이 지적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것이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을 3장 초두에서 제시를 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방인도 복음을 믿으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받는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손, 백성이 형성된다. 그런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 진술을 마치고 나서 믿음과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황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구약과 관련된, 그러니까 구약에 관련된 본문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끌어와요. 그것이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약성도라고만 하고 구약을 좀 이렇게 잘 안 읽고 잘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모르면은 신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적어도 인용된 구약의 본문들은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왜 구약의 인용을 신약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잡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율법 행위에 근거한 삶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저주라는 말이 나오면 조금 움츠러하게 되죠. 율법 행위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뭔지 좀 보겠습니다. 그 10절에 나왔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거 구약 본문의 인용이에요. 예, 여기 보면 이제 무릇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끔 성경 읽다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 무릇이라는 말은 여기 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에 이거 무릇이라고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뭐 대체로 뭐 혹은 뭐 생각해 보건데 그런 옛말의 투죠. 무릇하는 것.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이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 무릇에 해당되는 원래 말은 한편 그 말이에요. 한편 혹은 그러나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에서 이렇게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말로 무릇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절은 앞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문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행위를 강조하고 이것을 칭의 구원의 바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릇은 위에 문맥에 비춰서 볼 때 그러나 혹은 한편 왜냐하면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어요. 왜 율법 행위에 의존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율법에는 형벌이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측면은 율법에는 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면은 벌을 받고, 율법을 잘 순종하면은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형벌이 적혀 있어요. 그것을 받는 것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수천 가지예요. 근데 그걸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의존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다 실패하죠. 율법은 애당초 구원의 길로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 구원의 수단으로서 구원의 방편으로서 만드셔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인용했어요. 그게 27장 26절을 인용했는데요. 이 구절의 배경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율법적 기록된도 다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신명기 27장 26에 나오는데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울이 실제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인용한 말에는 율법체로 기록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한 자라고 거기에 모든 이란 말이 들어가요. 근데 신명기 그 본문에 보면 이 말이 안 나와요. 방금 전에 자기가 인용했다고 우리가 보는 그 27장 26절에 보면 이 말이 없다니까요. 모든 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왜 거기 집어넣느냐 그런 의문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신명기를 조금 더 읽어보면은 28장 15절에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린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신명기 28장 58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바르게 여기다가 반영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정확하게 옮겼다고 봐야 됩니다. 율법 준수는 우리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준수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이방 민족들보다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주어진 신정시대의 국법이었습니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제사제도를 확립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도래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어기는 자들을 정죄하고 형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에 의존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저주 아래 가둬둔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그 11절에서, 또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으로는 아무도 이렇게 되지 못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또 구약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이.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울이 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마틴 루터가 칭의 구원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구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 10, 그 다음 절 12절을 읽으면 아주 헷갈려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아니, 바로 앞에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고서 그 다음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살리라 그랬어요.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럼 양쪽이 다 산다는 말인데 지금까지 바울이 한 말과 맞지 않죠.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해놓고 율법 행위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런 부분이 나오면 잘 따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분석하기도 하고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캐기도 하고 배경을 보기도 하고 그런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믿음이 아니고 행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칭의는 믿어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율법은 내가 행하는 나의 공로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사는 것은 신뢰라든지 신앙이라든지 그런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행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라는 인격체를 믿는 것이고 율법은 규정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고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들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목적으로 주셨어요. 뭐 이를테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제사와 성전 예배를 뭐 어떻게 드리고 도덕생활과 무슨 위생기적 심지어 옷 입는 것까지 무슨 옷감을 입어야 된다 뭐 그런 것들까지 다 얘기하고 뭐 농경법이라든지 뭐 죄인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한 규정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시행하게 하고 그것으로 국민을 컨트롤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나라가 잘 되고 개인도 잘 되고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오는 삶을 보고서 그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살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개인의 구원,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국가 전체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안녕이에요. 국가적인 복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복은 이제 구약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주로 뭐 어떻게 해요? 뭐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장수, 병 걸리지 않는 거, 농사 잘 되는 거, 예, 국가 경제가 좋아지는 거,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는 거. 그런 물질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복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킬 때 받는 복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두 개의 어떤 시각적인 표지를 쓰셨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그리심산이라는 것이 있고 에발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의 막 산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막 큼직한 언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높은 산이 없어요. 저 북쪽에 가면 좀 낮지만은. 근데 이 두 개의 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반으로 갈랐어요. 여섯 지파 이쪽에, 여섯 지파 저쪽에. 근데 그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소리 지르면 이쪽에 들린다고요. 옛날에 뭐 지금처럼 건물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겠어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신자들은 이런 복을 참 좋아해요. 국가가 태평하고 병들지 않고 자식 잘 되고 뭐 장수하고 흉년이 들지 않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번성하는 거. 예, 근데 이런 복은 우리나라의 재래종교의 복들과 거의 일치가 됩니다. 우리나라 뭐 크리스천아에 뭐 그 옛날 벽에 같은데 요즘은 뭐 그런 벽에가 신식 스타일이 달라졌지만 옛날 벽에 보면 다 이게 숫자 아니면 복자 수저에도 그렇게 써놨잖아요. 복복자 새겨놓고. 예.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들이 이 신명기 28장 여기에 나오는 복들이에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 다니신 좀 다니신 분들은 이런 구절 귀가 따갑게 다 들으셨을 거예요. 뭐 따갑다기보다는 좋게 들렸겠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어떻게 복을 받으리라. 이 신명기 2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짖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신명기 28장 13절. 그리심산에서 나열했던 복의 목록 가운데 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우리나라 교회에서 그냥 열독을 하고 계속해서 인용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다들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죠. 그리고 그 복 달라고 예, 소원합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런 복들을 받는 것이 조건부였다는 것이에요. 무슨 조건부냐 그러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제시한 율법을 지켜야 이런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했지만 율법을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복이 저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싹 빼먹거든요. 그리고 뭐 머리가 돼야 된다, 뭐 꼬리 되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을 그냥 그냥 무조건 갖다 대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그래서 에발산에서 했던 저주가 다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목록에는 복으로 약속된 것들이 바뀌는 것이죠. 복이 변하여 어떻게 화가 된다고 했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어떻게 될까요? 저주를 받으리라. 처음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들어와도 나가도 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 신명기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우거하는 너희 중에 이제 사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질지라도 이방인이 꾸어줘요. 이제는 자기 나라에 나그네로 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오히려 꾸어줍니다.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누가 머리가 돼요? 이방인이 머리가 돼요. 너는 어떻게? 꼬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축복으로 주셨던 것들이 저주로 변한다는 말이죠. 복이 화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빼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용할 때. 그래서 바울은 이런 복들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 복이 화가 되는 저주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율법의 방식에 따라서 오지 않기 때문이죠. 뭐 머리가 된다, 꼬리가 된다, 뭐 나가고 들어갈 때 복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이런 것은 율법 준수 시대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분간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의한 칭의는 율법의 복이나 저주의 영역에서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무조건 교회에다가 갖다 붙이고 교인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기만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축복의 구호처럼 남발을 하는 이런 것은 문맥에도 틀리고 적용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율법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런 복 받기를 원하고 그런 복을 갖다 이렇게 뭐 죽도 한 식으로 이렇게 부으니까, 아, 그 말만 들으면 그런 복이 올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죄와 죄와 암에 믿습니다. 이런다고요. 믿기는 뭘 믿는다는 얘기겠어요? 아주 어리석은 그런, 참, 한심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2절에서, 율법을 향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는데, 이제 그러는 거죠. 바울이 반대파들이 그랬겠죠. 봐라! 율법을 향해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생명을 얻는다고 하지 않느냐? 잘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율법 지키라고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이런 거죠. 예수만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만 믿고, 그러면 구원이 다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면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행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지금도 똑같은 식으로 가르치죠. 많은 분들이. 그런데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것은 믿음과 행위가 둘 다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율법에 행하면 약속된 복을 받을지라도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국가적인 안녕, 사회적인 어떤 질서, 경제적 번영을 위한 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고 이방인들에게 뭐 율법을 받지도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더군다나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의 3장 10절에서 말한 것,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것,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공적 삶에 대한 경고예요. 갈라디아 3장 12절에서 인용한 레위기 15장 8절,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는 그 말씀도 율법의 순종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삶을 가리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적용하기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모세 율법 시대가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끌어와서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 그 말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맞는 거죠. 이게 하박국 2장 4절의 인용이에요. 바울이 만들어서 지어낸 것이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것은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내가 옳다는 것을, 원수들이 다 그릇됐다는 것을, 그것을 밝혀주시고 그것을 vindicate, 그것을 옳다고 변호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율법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죠. 이건 누구 보고 준 말씀이에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내게 준 땅 여러분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니. 가나안 땅에서 국가적인 단위로 살 때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사회가 안정되고 훨씬 더 좋은 복지 사회가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약속. 그런 의미에서 생명이 길 것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준 땅에서.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생명은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받는 영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여호와가 주신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계명에서 언급된 생명이 해당되지 않아요. 바울은 율법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언약 국가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가 했고 어느 정도 국가적인 삶에서 유익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율법 준수가 생명을 준다고 했지만 바울이 관심을 둔 생명을 무엇이냐면 그런 뭐 부모 잘 성겨가지고 사회가 안정되고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율법에서 나오는 그런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단위의 국민생활의 복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차원이 다르죠.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관계없이 율법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순종이에요. 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모세율법의 그 법조문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째 하는 식으로 그 법조문 자체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모세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계속해서 강화해서 행진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떠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서 설교를 했어요. 그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설교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신명기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믿음에 대한 이제 언급이 몇 군데 나와요. 그런데 믿는다는 말이 도로 나오긴 해도 율법을 믿어야 된다. 율법은 믿음을 요구한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은 아니에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19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리 함이니라. 이것은 뭐냐면은 백성들이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믿는다는 것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기서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믿음으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율법은 믿음과 상관없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도록 율법 자체가 의도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1장 32절에도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 때와 광야 여행에서 보호하시고 도우신 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두 율법이 아닌 모세와 여호와를 믿는다는 의미에서 믿는다는 말을 사용했어요. 율법의 규례 자체에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겉으로 얼마든지 율법은 믿음 없어도 지킬 수가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그래서 경건한 사람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뭐 율법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바울도 주 예수를 믿게 되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랬어요. 행적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마음을 보지 않기 때문에 아 겉으로 하면 되잖아요. 뭐 주일 성수 뭐 안식일 성수하라. 그럼 그 안식일 날 규정된 규례대로 뭐 몇 메터 이상 걸어가지 않으면 되고 뭐 불 떼가지고 뭐 밥 해 먹지 않으면 되고 그러면 안식일 지킨 거죠. 그러나 이런 율법 준수에서 오는 삶은 영생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율법은 뭐 언약 공동체 질서를 지키고 뭐 사회 질서, 뭐 종교, 도덕적 가치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법령적인 측면의 율법은 개인의 구원이나 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굉장히 성화가 되겠지. 내가 경건한 자가 되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되겠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믿음이 없이도 유행적인 준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별개의 목적과 별개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 면에서 제한적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죄를 어떻게 해결했냐 그러면 율법의 영역 안에서만 어느 정도 가능했어요. 예를 들어서 죄를 용서하는데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습니까? 동물을 가지고 온다고요? 희생양을 가져와서 이를테면 그 머리에 가장이 머리를 그 머리에 자기 손을 얹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가 이 희생양에게 너무 옮겨진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하고 그 양을 도살했거든요.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용서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지성소에 대제사장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그 나와가지고 거기서 다 제사 지내죠. 제사 지내고 나와가지고 국민 백성들 앞에 너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받는 용서는 잠정적인 거죠. 실제로 그 희생양의 실체가 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연기된 것이에요. 그냥 덮어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씻겨진 건 아니죠.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한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해서 했죠.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된 것이고 의식적으로 된 것입니다. 상징과 의식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죄가 그런 식으로 용서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간음을 했다든지 뭐 살인을 했다든지 뭐 부모를 부모에게 효자를 하지 않았든지 그러면 다 돌로 쳐서 죽였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미루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율법은 경배자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율법 쳐다보고 율법 조문 따져가서 읽어보면 죄책감이 생기죠.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려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율법이라는 것은 정죄만 하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아요. 이 조문이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죄다.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걸 얘기하니까 그거 봐가지고는 전혀 힘이 나지 않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자꾸만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칭의 구원의 복을 가져오는 것은 뭐냐? 그런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이에요. 구원하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죄를 덮어주고 실제로 너는 어렵다라고 선포하시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뭐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으려니와 불순종하는 자들 전부 정죄해요. 모든 율법의 행위를 행하지 않는다는 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은 자꾸만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자꾸만 율법 준행하는 쪽으로 자꾸 머리가 쏘여요. 그건 뭐 주로 제가 뭐 다른 목사님들한테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목사들 자신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율법을 신약교회에서 자꾸만 적용시키고 그것으로서 성도들을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뭐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 율법주의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안 하면 뭐 안 좋다, 뭐 이래라 저래라. 그 중에 가장 많이 써먹는 게 뭐예요? 돈이었죠, 돈. 11조예요, 11조. 11조 내면 복을 받고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복을 받는다. 그거 떼먹으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자꾸만 내죠. 또 잘 내면 그만큼 또 넘치게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그런 식으로 인용했죠. 오용한 것이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했다면 지금쯤 얼마나 훌륭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항상 신자 생활의 바탕을 이런 율법적이고 바리새인적인 것 자기 위에 두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그런 교만한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기 때문에 넘어져요. 하나님이 뭐 살짝 대기만 해도 넘어지죠 그냥.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오직 주 예수를. 우리가 아까 그런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제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듣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은 성공해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복이 화가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라 또 이렇게 말하겠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여라 묵상하는 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시편 1편을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율법의 한계성을 이해를 하고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이것은 율법 시대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예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고 모세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산상설교를 들어야죠. 산상설교에 나오는 복 있는 자는 이래 갔다는 거.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신앙의 바탕으로 삼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나의 시선을 두고 내 영혼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율법이 예수님으로 대체됐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 아닌 모든 율법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몰아내야죠. 율법이 아주 완전히 쓸모가 없는 나쁜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를 오해하지, 율법은 무용론자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 유용론도 아니죠. 율법의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율법이 바라보던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왔으면 이제는 그림자는 사라지고 실체가 나타나야죠. 그럼 실체를 붙잡고 살아야지 그림자를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산상부원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따를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 복은 생각하지 않고 뭐 들어가고 나오면서 복을 받고 뭐 구약시대에 있을 때 물질적이고 제한적이고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의 그런 복에 쏠려서 그것만 원한단 말이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죠.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복은 하늘에서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령한 복이 뭔지 알아야죠. 그 신령한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가셨는데 십자가 앞에서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모세에게 약속한 그 복 주세요, 그리심산에 있는 그 모든 복 나한테 다 주세요. 그렇게만 얘기한다면은 이건 너무나 어처구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말하지만 내가 너에게 뭐 한 이 복음을 전한 것이 다 이거 헛것이란 말이냐? 예? 바울은 율법으로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고 했는데 양쪽을 다 택하려는 말이겠어요? 율법도 행하고 예수도 믿고 그거 아니죠. 둘 중에 하나라야 됩니다. 믿음과 율법은 두 개 별다른 원칙이에요. 별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어요. 율법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법 조문만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할 때는 지상적인 보호와 번영의 복을 제한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특정 기간의 임시 조치였어요. 그건 지나갔어요. 이제는 잠정법이었으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율법 준행의 복을 뛰어넘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도는 그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모세 율법이 바라보는 것에 대한 원형이고 실체였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모세 율법 지키는 거 안 해도 그리스도의 안에 가르침이 있으면은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면은 나도 모르게 율법을 지키는 셈이 돼버려요. 율법의 많은 부분들을 그냥 지나가 버려요. 달리기를 하는데 국민학생하고 대학생 작년하고 달리기를 한다고 쳐보십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바울이 유년기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들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가두기도 하고 제한도 하고 매질도 하고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컨트롤하면서 사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법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에게 룰이 필요한 것이죠. 다른 성인에게 뭐 아침은 뭐 8시에 먹어야 되고 뭐 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알아서 자기가 자기 생각하고 몸 생각 밥 먹을 때 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 자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성령의 임재를 받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티칭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성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장년이라고 해요. 장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성년으로서 자라면 성년에서 애덜트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율법에 그 놀랄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건 누가 모르나요? 다 알죠? 근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겉으로는 순종하면 안 되죠. 구약시대는 얼마든 겉으로 그래. 뭐, 생활비 한 달에 얼마 듭니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랑으로서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죠. 훨씬 더 율법의 수준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라이프의 룰은, 크리스천 라이프의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이 율법 시대, 어린애 시대의 그런 삶의 스타일을 훨씬 더 능가하고 초과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살라는 모든 일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이나, 이 모든 일에서 난 너희들이 장인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바울이 말했잖아. 말한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영생이라는 무엇이냐? 죽어서 저기 가서 이제 영영토록 산다. 그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대속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서 솟구쳐 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생이에요. 근데 그 영생을 언제 받아요? 죽은 다음에 받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재하는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나의 삶인 것처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 이렇게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로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새 생명으로서 예수께서 다시 사셨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아서 과거의 생명이 아닌 생명들, 과거의 임시적인 생명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 좌정에 계셨듯이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연합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세요. 거기서 무슨 일 하세요? 온 우주를 다스리 보좌라는 것은 통치권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대행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처음부터 받아 누려야 되고 누리는 것인데 그런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잘 몰라요 우리가. 왜요? 율법에 아직까지 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졸업해야 됩니다. 졸업해야 대학에 가서 학위 받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계속해서 성인의 생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생명의 삶은 율법이 주는 생명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무제한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생의 삶을 받아서 누리고 계십니까? 율법이 따라갈 수도 없고 율법이 넘어갈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보면서 영생을 해야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은 율법의 정죄와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참 생명을 정말 내 것으로 알고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사실이 기원합니다.